룻기 4장 룻기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흉년 때에 모압 땅으로 피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혼자 된 시어머니와 홀로 된 며느리 한 사람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재산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연명을 해야 했고, 그 어려운 힘든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을 룻이 낯선 땅에 와도 잘 정착해 가고 적응해 가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청혼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이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4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가 그 시대의 일정한 법과 또 관례를 따라서 혼인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성사시켜 나가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손들이 태어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 물은다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업을 물게 됐을 때 상대가 되는 그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홀로 두면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가정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역시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두 고부가 연명해 나갈 만큼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또 이런 가정 매일을 살아갈수록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돈에 팔려서 노예가 되게 되고 종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가 이 기업 무르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땅을 팔게 되고 하게 되더라도 마지막 희년 때가 되면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돌려받은 희년 제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 땅을 다 팔아버린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정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대신 이어받는데 대부분이 다 빚이 부채였습니다. 그 부채를 다 갚아주고 그 땅을 다 구입해서 원래 그 집에 돌려주게 되는 제도가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당히 그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사서 원래 주인인 그 가정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그 만약 그런 집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게 그것도 또 책임을 져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녀들 잃고, 그렇게 자녀를 생산한 그 자녀가 또내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이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부담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 일을 잘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존치해 두었던 것은 이렇게 가난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 시험 당하면서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해진 사람도 그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활을 해나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기업 부르는 제도의 한 구약시대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스의 가정도 마찬가지,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원래 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돈으로 사들여서 그걸 다시 나오미의 가정에 돌려주고 또 그 가정 후사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룻과의 혼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가 보아스의 계통도 이어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나오미 집안의 전통을 이어서 자녀를 계속 이어가고 그 집안의 후손으로 되게 되는 이런 제도, 이런 일들을 이 보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보면 먼저 고난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게 하고 그 사회적으로 다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그의 부채나 또 그의 원래 재산들을 다 사들여서 이 집에 돌려주고 그리고 그 이 집의 젊은 며느리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얻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대신 누가 속량해주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이 속량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결국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영적인 구속의 한 그림자와 같은 제도가 또 이 제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로 불가능의 존재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기시고 불행과 저주와 절망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의 원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구약에서의 한 모형과 같은 사건이 보아스를 통한 루스의 구속이라는 이 기업부름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제도의 한 의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값없이 조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인생의 큰 축복의 원래 자리에 인간의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그 사람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제도를 읽으면서 다시 마음에 재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래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런 믿음의 발견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속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역사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거기에서 남편 죽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 아니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는 더 이상 기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인생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실패가 이어지게 되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기쁨의 삶이 고통의 삶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이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더 나가면 그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 시대의 어려움을 당했다, 시련이 왔다, 실패했다, 마라가 내게 찾아왔다 그렇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이 굴절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는 좌절도 없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새롭게 주의 손으로 빚으셔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패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으로 잘못해서 만들어진 이 어려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든든한 믿음 가지고 주님 굳게 붙잡고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 생겼지만 하나님 저는 고칠 수 없으면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오미처럼 맡겨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